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는 이 재판을 받는 상황, 장면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이 재판정에서 있었던 변화하는 내용, 또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재판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재판정에 있는 자들이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만 처음 주어졌던 질문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실제로 이게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추궁을 하는 거죠. 너 뭐야? 이러면서 추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둘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아주 치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서 한 번 이때는 벌어진 사건에 대한 설명, 어찌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두 번에 걸친 이 대답 안에서 베드로가 세 가지 항목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설명하는 패턴을 취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너희가 붙들려가거나 또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첫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너희가 한 일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뉘앙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너희가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앞부분과 똑같이 합니다.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이 한 행동은 정반대다.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못 박아서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것,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0절 끝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은 앉은뱅이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너희가 보는 것처럼 걷고 뛰어다니는 것,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이 되는 것, 구걸하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구원을 받게 된 것, 은혜를 누린 것은 예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포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선포이지만 똑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11절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이다 해가지고서는 건축자들이 돌멩이 집어던져버리듯이 너희는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이게 너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버려버렸고 그러면 그 뒤엔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지만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집에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너희가 했던 행동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반대로 대조가 되어서 나오죠. 너희는 버려버린 예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버린 그 예수님을 들으셔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결국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픔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자다. 딱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너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반면 너희가 예수님께 행하는 일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실은 천하 만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처음 선포할 때에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안지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만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지뱅이들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너희도 천하 만민들도 다 구원이 필요하고 안지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가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재판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온전하게 행동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성전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게 될 형량을 깎아달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고난받는 이것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베드로는 청중이 누구인지 상황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청중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들이건 아니면 청중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건 그러니까 청중이 힘이 없는 사람이건 힘이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구를 향해서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다 둘러와서 이 베드로를 추켜 세우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자 귀를 세우고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좋은 상황일 때 이건 아니면 지금처럼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 건 아무 상관없이 결국 청중이 누구이냐 상황이 어떠하냐 내 처지가 어떠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딱 한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이 모습을 본받는 사람 이와 같이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선포의 내용도 핵심 주제도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설교의 핵심인 거죠. 설교란 또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치고 이것만이 설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앞부분부터 이 첫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결국 보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포를 들으면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설령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해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설교가 앞에 있었던 설교와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000명이건 5,000명이건.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설교는 아무도 믿음 갖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일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재판을 했던 재판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참관했던 사람 중에도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하튼 이러하든 저러하든 결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또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교하는 자가 되면 참 좋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참 좋고 혹시 내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만한 그런 위치나 입장이 되지 못한다 싶을 때에도 언제나 입을 열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부드럽게 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권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힘겹고 어려운 재판 장소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도무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오직 주님에 관한 내용만 나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입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가 늘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에 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들을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